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김정일 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로혁명가 황장엽. 그가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남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제20부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의 고학 세 번째 품팔이 판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크게 숨길 것도 없었다.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단순했다. 그 속에서는 조선인 일본인을 따지지도 않았다. 십장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남들과 함께 일하다가 하루 품값을 타면 그만이었고 다음에 만나면 만난 대로 또 일을 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물건을 아끼는 습관도 몸에 배였다. 나는 자주 일하러 나가는 것이 싫어서 외투든 시계든 무엇이나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내다 팔아서 썼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신문은 꼭 봤다. 신문을 다 보고는 버리기 아까워 적당히 접어서 노트로 쓰기도 했다. 신문지 위에 글을 쓰자면 신문 활자보다 크게 써야 했는데 그러자니 잉크가 푹푹 줄어드는 게 아까워 가슴이 아플 정도였다. 나는 철저하게 절제했다. 빨래나 청소, 바느질은 물론이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습관도 생겼다. 이 습관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철학의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었다. 서양 철학사를 안내서로 삼아 독일 고전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훗날 철학연구원으로서 모스크바에 갔을 때 나는 젊은 날의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나는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독일 고전 철학에 대해서만은 모스크바 종합대학 졸업생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에서는 시국 강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지런히 들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패망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일본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학도 지원병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조선에서 유학원 학생들은 긴장하여 골머리를 앓았지만 나는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야마구치 고등상업학교에 다니던 평양상업학교 동창생인 송한혁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평양상업학교 5년 재학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다. 그래서 개교일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문이 자자한 친구였다. 어쩐 일이냐? 학도 지원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르다니 뭘 모른단 말이냐? 아버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경찰서에서 하도 괴롭혀서 내가 학도병으로 나가는 걸 찬성하셨다는 거야. 안 돼. 일본 놈들은 머지않아 망해. 그런데도 군대에 가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 나는 나도 모르게 목청을 높였다. 군대에 가서 연합군 쪽으로 탈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너 개미굴에 빠진 개미가 다시 나오는 걸 본 적 있어? 연합군 쪽으로 도망갈 용기가 있다면 일본이 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릴 용기는 왜 없는 거냐? 넌 다 좋은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 송한혁은 내 말을 듣고는 그게 좋겠다고 찬성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결국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고 말았다. 내 생각에 그는 나보다 열 곱은 재간이 앞서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생각하는 게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나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보내온 편지에는 학도병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었다. 하기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평소의 예로 보아 아버지는 결코 일본 경찰에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1944년 1월 말, 하루는 형사가 하숙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내게 조선으로의 송환을 통보하고는 내일 짐을 싸놓고 나오라고 했다.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심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형사에게 이러쿵 저러쿵 따져봐야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짐을 싸면서 일본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지금까지 해설의 윤옥이었습니다.